창세기 97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표현 두 번째 축복으로 예언함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생명 안에서의 성숙의 또 다른 표현, 즉 축복으로 예언함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 뜻하는 바에 익숙하긴 하지만 축복으로 예언하는 것에는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이 문제를 계시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신명기 33장에 있는 모세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 있는 것과 근접하기는 하지만 그 축복은 여기의 축복만큼 풍성하지 않습니다. 두 부분의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이지만 창세기 49장에는 신명기 33장에서보다 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49장에서 예언한 것은 성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우리의 성숙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는 전혀 말할 수 없지만 한 살이 넘는 어린아이는 몇 마디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작은 아이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다른 연령의 무리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같이 말하고 중년은 중년같이 말하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나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당신이 성미가 급하다면 당신은 천천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리다면 당신은 빨리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저속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면 높은 수준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만일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은 내가 깊은지 얕은지 급한지 느린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비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내 온 존재가 당신에게 나타내졌습니다. 심지어 7, 8세의 어린아이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온 까닭에 나를 다소 잘 압니다. 나는 너무 많이 말하는 까닭에 내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감추는 가장 좋은 길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의 초기 몇 년 동안 나는 동역자들의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까닭에 나는 꽤 현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치였던 까닭에 나는 다른 동역자들에게 하나의 비밀이었고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말하지 않기는 더 어렵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당신은 말하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6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몇 분 후에 당신은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계시된 대로 야곱이 말한 것을 간략하게 추적해 봅시다. 그가 말한 것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25장 31절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장자권을 얻는 것은 야곱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이요 열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에서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은 장자권을 파는 것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27장에서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된 방법으로 말하였습니다. 27장 19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물을 잡을 수 있었는지 질문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하며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곱은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27장에서 야곱이 말한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었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에서 야곱이 말한 것은 이기주의와 야심과 자기 유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장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많은 방면들이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야곱의 말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마치 그에게 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와 같은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33장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말한 것은 연기였습니다. 이 장에서 야곱은 여러 번 에서를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속에서 야곱은 결코 에서를 그의 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형을 이렇게 부른 것은 에서가 그를 죽일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연기자요, 정치가였으며 에서 앞에서 겸손을 떤 것은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35장의 시점에 이르러서 야곱의 말은 일변하였습니다. 이 장에서 그의 말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 장들 속에는 야곱이 요셉을 잃는 것이 뒤따랐고 야곱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사실상 우리의 말이 먼저 변화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말의 특징이 변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말의 총계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 많이 자랄수록 우리는 덜 말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말하고 싶은 유혹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당신이 생명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한 후에는 아무리 큰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진보를 쫓아 그의 생명 안에서의 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의 변화는 그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야곱은 요셉을 잃었을 때에도 거의 말하지 않는 정도에까지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양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할 말이 많습니다. 만일 형제의 집에 사는 한 젊은 형제가 양말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내 양말이 어디 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마음의 보물인 요셉을 잃었을 때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양말에 대하여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미숙의 표시요, 유치함의 표시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유치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가에 대한 표시임을 봅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수년 전에 꽤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다른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이 거의 전혀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서일 것입니다. 더 많이 자랄수록 우리는 덜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야곱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우 적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다른 아들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때리려 했거나 극도로 흥분하여 이 아들 저 아들에게 쫓아다니며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구나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떻든 무척 많은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매우 적게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만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말이 거의 전혀 없었지만 강한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49장에서 성숙한 야곱의 말은 매우 무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한 모든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장은 매우 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장의 깊이를 면밀히 조사하지도 않으며 그것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숙된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얕거나 가볍거나 무익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이 충만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안에서의 성장이 우리의 말하는 것에 표현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축복으로 예언함에 관한 이 메시지는 아주 깊습니다. 이것은 교리상으로 깊은 것이 아니라 체험상으로 깊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 생명이 있어서 이러한 체험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의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의 한 부분으로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현 주소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으십시오. 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나타낸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49장에 있는 야곱의 말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말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이나 격려나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무게 있는 말도 아니며 예언의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있는 예언의 말입니다. 그것이 예언이기는 하지만 축복으로 적셔진 예언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예언가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에 나타나 있는 많은 예언들 중에 축복이 함께한 예언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였지만 축복과 함께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축복이 그의 예언하는 말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축복으로 예언함의 네 가지 조건. 하나님을 암. 축복으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조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이 모두 이 장에 있는 야곱의 말을 통하여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 모두는 창세기 49장의 발전입니다. 다른 말로 거의 성경 전체가 이 장에 언급된 야곱의 말의 발전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높고 깊고 심오한지. 이 장은 매우 풍성한 시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놀라운 발전을 거치는 시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암. 둘째 조건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기는 쉬울 것이므로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들을 알기가 쉬웠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종 부모가 그 자녀들을 참으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이삭이 야곱을 알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눈먼 채로 압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어떠함도 그들의 위치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상태와 숨겨진 문제가 그의 시야에 분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말을 하려면 교회와 장로들과 모든 형제자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아마 나는 당신을 매우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장로들과 만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매우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에 따라 사람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에 따라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해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을 아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X선이 있었습니다. 그가 축복으로 예언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 속한 이 X선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그의 눈에 수정같이 맑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의 지식은 각각에 대한 그의 짧은 말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빈곤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귀한 지체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이며 풍성한 축복을 받을 만하다 합시다. 그러나 내가 빈곤하다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해서 내게는 단지 10센트뿐인데 나 자신을 위해 2센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나는 단지 8센트의 축복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풍성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풍성함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그의 풍성함에 너무 미달되었습니다. 강하고 적극적인 영을 가짐. 이미 다룬 세 가지 조건에 덧붙여 우리에게는 강하고 적극적인 영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 있는 야곱의 말은 그의 임종 시의 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려 할 때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예언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영을 가지지 못합니다. 비록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활발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몸 안에서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 안에서 강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으로 예언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풍성함과 강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예언가가 아님. 오늘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언가들만이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절 어디에 야곱을 예언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은사 받은 예언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예언하였습니다. 49장 1절에서 야곱은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예언을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은사를 가졌었습니까? 나는 그가 가졌던 유일한 은사는 탈취하는 은사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49장에서 야곱은 르우벤아,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한 예언은 이 장에서 야곱이 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 발전을 위하여 전 성경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깊은 예언이기는 하지만 예언가나 은사받은 사람에 의해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 야곱은 은사받은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사나 말이나 기능으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입되고 적셔지고 온전히 침투되었으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예언으로 여기든 축복으로 여기든 그것은 오늘 교회들 안에 결여되어 있는 말함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말함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몇 구절들을 보아야 합니다. 1940년에 나는 이 구절들에 관하여 네 형제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이 바울의 그리스도인 체험의 고봉을 계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나의 관념과는 매우 달랐으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7장에 매우 익숙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결혼과 처녀성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 장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고봉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형제님은 우리에게 10, 12, 25, 40절을 언급하셨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그 남편들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계명임을 확신하였으므로 담대하였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그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를 두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바울 형제님,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당신은 왜 말하나요?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 형제님이 이 구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혼자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아니었다면 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말은 신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따라 바울의 말은 성령 안에서 영감을 받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25절에서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그를 멈추게 하고 바울 형제님,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이 없다면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마 바울,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네 형제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는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결코 이러한 구절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 구절들을 지적하였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1900년 이상 동안 그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의견에 따라 생각하였음을 봅니다. 바울의 의견에 따르면 과부는 그녀의 과부된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그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신실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신실하여질 수 있기 위해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긍휼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40절 끝에서 바울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단어 또한은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의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는 확신을 가졌노라 혹은 나는 믿노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생각하노라고 말하였음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분명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을 확신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 7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합니다. 결국 1940년 그날 네 형제님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나는 고린도전서 7장이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고봉을 기록한다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바울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칙상 그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 장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견이기는 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9장 3절과 4절에서 야곱은 루벤, 너는 나의 장자이다. 그러나 너는 더럽혀졌으므로 장자권을 가지는 탁월함을 누릴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벤에게 한 야곱의 말은 장자권의 상실에 관계된 까닭에 어느 정도 예언에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르우벤이 장자권을 장차 잃을 것임을 지적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저주에 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의 말도 아니요 평범한 사람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된 사람의 말이요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49장의 시점에서 야곱은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조성되고 침투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재조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의견은 모두 하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중년도 이런 종류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온전한 성숙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장에서 야곱이 말한 것은 그가 온전히 성숙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여러분 모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이 사실에 깊이 인상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양말을 잃어버리고 할 말이 많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미숙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반응은 당신에게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양말은 잊어버리고 더 많은 생명을 얻도록 추구하십시오. 당신이 뭔가 말해야 한다면 당신은 내게 더 많은 생명이 필요하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 양말이 어디에 있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님들, 내 생명의 성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한 형제가 그의 양말에 대해 물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당신의 생명의 성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렇습니다. 말이 많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성질이요, 특징입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말 많음이 당신이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표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하나님의 입인 이스라엘. 창세기 49장 2절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항상 짝을 이루어 작문되는 히브리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짝의 첫째 부분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이며 둘째 부분은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입니다. 낳은 아버지는 야곱이요 말하는 아버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열두 아들 모두는 육신의 아버지요 탈취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거짓말장애인 야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예언하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 야곱은 결코 그러한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성숙으로 인해서만이 그는 이런 종류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비 야곱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해 전에 야곱들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들인 사람들로부터 즐겨 간증들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스라엘들,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침투되고 적셔지고 조성되고 재조직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우리는 축복이 스며든 예언을 봅니다. 28절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것은 예언이지만 축복으로 충만한 예언입니다. 49장에서 야곱에게는 신령하고도 신성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들의 상황을 압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는 예언하고 축복하는 데 필요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종류의 축복으로 스며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에는 실수나 불투명함이나 어두움이나 공허나 무익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는 것은 축복으로 스며든 풍성하고 깊고 심오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주께서 가라사대와는 절대 다릅니다. 그러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는 단지 몇 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야곱이 말한 종류의 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은사나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 안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하나님의 요소로 재조직되고 적셔져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될 때 우리는 축복으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성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들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을 철저히 알므로 인해 신성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 성숙 안에서 우리는 또한 축복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풍성함을 갖습니다.